기도하고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깨우시고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함께 새벽 예배의 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시시때때로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만큼 건강과 회복을 주시니 감사하며 또 모두들에게 같은 은혜를 주셔서 병약한 주님 상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건강의 회복들을 다 주셔서 하나님 섬기며 말씀과 기도의 단을 쌓으며 더 주께로 한 걸음씩 나아가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유익을 이루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부조하고 무익한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쳐주시며 아버지 주의 말씀을 깨닫고 또 조금 해석하며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몇 마디 전하며 또 은혜로 주의 말씀을 다들 깨닫고 받게 하셔서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종들이 있게 하시고 또 일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사야 47장 말씀, 바벨론의 멸망. 제목을 그렇게 잡아보십시다. 바벨론의 멸망. 1절 봅시다.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곱고 아리답다 혹은 부드럽고 우아하다. 예, 영어 성경들의 표현은 그런 것 같습니다. 부드럽고 우아하다, 칭함을 받지 못할 것임이니라. 맷돌을 취하여 가루를 갈라 면박을 벗으며, 면박, 성경의 개혁 성경의 면박은 머리수건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머리수건, 머리수건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수하되 보수 원수를 갚는, 보수 내가 원수를 갚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바벨론은 대제국의 보좌에서 땅바닥에 내려앉는 것 같이 될 것입니다. 그 나라는 마치 부드럽고 우아한 귀부인이 더 이상 그렇게 칭함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이 될 것입니다. 바벨론 나라는 맷돌을 취해 가루를 가는 천한 여종들 같이 될 것입니다. 단정한 여성이 머리수건을 벗고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부끄러운 것을 보이며 강을 건너듯이 바벨론 백성들은 타국의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사람은 존귀한 존재이지만 범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지 않으시고 심판하시고 천한 자리에 던지십니다. 시편 119편 119절에 보면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찢기같이 버리시리라. 찢기같이 버리십니다. 바벨론 나라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다. 우리의 구속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신이라. 바벨론 나라의 멸망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될 것입니다. 바벨론 나라의 멸망에 대한 두려운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자유로이 사용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가르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죄악들로부터 거룩히 구별되시며 또 이스라엘 백성을 죄악들로부터 거룩히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라고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여호와, 여호와 영원 자존자, 영원하신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있습니다. 5절 계속 봅시다.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열국의 주모라 칭함을 받지 못하리라. 주모라는 말이 여주인, 여왕 이런 뜻입니다. 여주인, 열국의 여주인, 열국의 여왕이라 칭함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을 노함으로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붙였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주모가 되리라, 여주인 여왕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 종말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바벨론 백성들은 재판정 앞에 말없이 앉은 죄인처럼 잠잠히 있어야 하며 흑암 안으로, 즉 슬픔과 고통 안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죠. 그 나라는 다시 열국의 여왕이라 불리지 못할 것입니다. 바벨론 나라는 더 이상 세계의 최대 강국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장은 47장 바벨론의 멸망이라고 우리가 제목을 붙인 본장에는 바벨론 나라의 멸망의 원인이 네 가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본문의 첫째로 그들은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한 주님께서 십계명을 요약하시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십계명의 정신이다.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여 뜻하신 바인데, 네, 그들은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유다 나라를 멸망시켰으나 하나님께서 유다를 그들의 손에 붙여서 유다를 정복하라,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켜라 그렇게 하셔서 멸망을 시켰으나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고 노인들에게 너무 무거운 멍에를 지웠습니다. 사람이 가져야 할 긍휼지심,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마음이라고 흔히 말하는, 유교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은 긍휼지심이라고 공자나 맹자가 말하는 그의 긍휼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8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우리는 사치하고 라고 번역한 말은 영어 성경 근래 NASB나 또 히브리어 권위 있는 사전들은 육신적 쾌락, 관능적 쾌락, 육신적 쾌락에 빠져 있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좀 다르죠. 사치하고, 물론 사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떨어질 수 있지만은 그 단어가 육신적 쾌락에 빠져 있고, 좀 번역하면 어떨지,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홀연히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사술과 많은 진언을 베풀지라도, 진언, 진언은 주문, 주문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단어입니다. 많은 주문을 외울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니라, 혹은 곁길로 가게 하였음이니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본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혹은 재난이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이 물리칠 힘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헤아리지 못할 것이니라. 바벨론 나라의 멸망의 다른 원인들, 두 번째 원인은 그들이 육신적 쾌락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우리는 사치하고 번역한 육신적 쾌락에 빠져 있고, 육신적 쾌락에 빠져 있고, 바벨론 사람들은 육신적 쾌락에 빠져 있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나 죄에 대한 뉘우침이 없이 안이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나라의 멸망의 세 번째 원인은 그들의 자고하고 자만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8절 10절에 방금 읽은 바와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종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벌하셔서 한날에 호련히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는 두 가지 일이 동시에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 나면 그렇죠. 남자들이 다 죽고 남편들이 죽고 아들들이 죽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재앙의 원인을 알지 못할 것이며 그것을 물리칠 힘도 없을 것이고 그 실상도 파악하지 못한 채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12절 계속부터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진언과, 앞에도 나왔지만 주문과 많은 사수를 가지고 서서 시험하여 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원수를 이길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모략을 인나야 피곤케 되었도다. 많은 모략 혹은 의논들, 많은 회의를 하고 의논을 하고 해도 결국 바벨론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하늘을 살피는 자들이 점성가들이죠. 점성가들, 옛날부터 신비, 거짓된 신비주의 안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별을 연구하는 점성가들과 별을 보는 자와 월삭에 예고하는 자들,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로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케 하여 보라. 바벨론 나라 멸망의 네 번째 원인은 거짓된 신비주의와 우상 숭배이었습니다. 이것이 실상 근본적 원인이지요. 그들은 예전부터 많은 주문들과 사술들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막아낼 수 없습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는 헛될 것입니다. 그 우상들은 그날의 사람들에게 아무런 구원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14절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지푸라기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치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더욱게 할 숯불이 아니오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너의 근로하던 것들이, 근로하던 혹은 수고하던 너의 수고하던 것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무역하던 자들이 각기 소향대로 다 어려운, 우리 개역성경은 한자 투로 많이 번역했죠. 각기 소향대로 혹은 각기 자기 길로 유리하고 떠도는 것을 유리한 너를 각기 자기 길로 떠돌며 너를 구원할 자 없으리라.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지푸라기 같이 불탈 것입니다. 지푸라기가 얼마나 불이 잘 붙습니까? 마른 지푸라기들이 불을 붙이면은 금방 타버리죠. 그 불꽃의 세력에서 아무도 자신들을 구원치 못할 것입니다. 그 불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는 불이 아닙니다. 그들이 수고한 것들이 그들 앞에서 다 불타버리고 헛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다 각기 떠돌며 방황할 것입니다. 바벨론 나라를 구원할 자는 사람들 가운데도 우상들 가운데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 47장은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의 멸망의 네 가지 원인들을 여기에 열거하듯이 우리가 거기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가지 원인들은 우리에게 교훈이 다 됩니다. 첫째로 바벨론 사람들은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 그들은 인정이 없었고 노인들에 대해 자비를 베풀 줄 몰랐습니다. 로마서 1장 31절에 보면 죄악의 사람들의 죄의 목록을 쫙 열거하면서 거기에 무정한 것과 무자비한 것, 그것도 목록 속에 있죠. 무정함, 사람의 기본적인 그런 가져야 할 그런 마음가짐, 인정이라는 긍휼지심이 없고 무정하고 또 무자비한 것. 그래서 전쟁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형식적으로나마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도 여성들과 아이들은 죽이지 말고, 군인들끼리 싸운다 그래요. 군인들 잘 되지 않는 일이지만 적군이 위험할 때는 민간인 속에 숨어 있으니까 그들을 죽이려면 민간인들도 죽게 되는,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죽고, 우리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보죠. 그들이 하마스의 그런 지도자들이 민간 병원 지하에 혹은 민간인들 속에 숨어 있을 때 참 어렵죠.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는 민간인들을 폭격해서 죽었다, 어린아이들이 죽었다, 여성들이 죽었다 그러는 것처럼, 그러나 그래도 그것을 죽이지 않아야 된다, 이런 합의 같은, 지켜지지 않는 합의가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인정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는. 디모데후서 3장 3절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특징들 중에 하나가 무정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정함. 우리는 무정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런 도덕성의 한 내용입니다. 긍휼지심, 그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은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참 어려운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이런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그것이 없다면 서로 사랑하는 그런 참된 교회의 모습을 이루기 어렵다. 둘째로 바벨론 사람들은 육신적 쾌락에 빠져 있었다고 오늘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사치한다라는 육신적 쾌락 혹은 관능적 쾌락,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육신의 쾌락에 빠져 있다. 그것은 사람들을 향하신 조물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죄악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결혼 제도라는 것을 주셨죠.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 주신 제도입니다. 결혼 제도, 부부 관계,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타락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그것은 거룩한 제도입니다. 결혼 제도, 부부 관계, 그것을 벗어날 때에 사람이 그러한 결혼이라는 제도, 부부 관계라고 하는 관계를 벗어나서 자기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 행할 때에, 선을 넘나들 때에 그것을 음란이라, 간음이라,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큰 죄악입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에 그런 자를 사형시키라고 했습니다. 성적 문란은 하나님의 이 뜻을 저버리는 큰 죄악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 심지어 이 음란 풍조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교회의 교인들이 그러한 죄에 넘어지는 일들이 없지 않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육신적 쾌락에 빠지지 말고 부부관계를 잘 지켜야 할 것이다. 그래서 결혼이 중요하고 귀한 것이다. 사람이 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부관계를 잘 지키라.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은 서로 분방하지 말고 같이 늘 같이 지나고 같이 이동하고, 이동할 때도 같이 이동하고 여행을 갈 때도 같이 있는 것이 좋고, 시험에 들지 않게, 죄 짓지 않도록. 오래 떨어져 있는 것은 그것은 죄 짓는 그런 시험에 떨어질 위험이 있는 일이니 가능한 할 수 있는 대로 피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취할 줄을 알라. 아내를 거룩하고 존귀함으로 취하고 음행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건 조심하는 것밖에 없어요. 조심하고 그런 환경을 피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 같이 있으면 죄짓기 쉬운 것이 것이니, 그래서 그것을 조심하면서 나아가야 죄짓지 않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런 교훈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육신적 쾌락에 빠지지 말라. 남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육신적 쾌락에 빠지지 말고. 셋째로 바벨론 사람들은 자만하며 자고하였다. 오늘 본문에 자만한 그들은 자기가 최고이며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 마음, 그게 교만인데, 자신을 크게 여기는 마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참 부족하다고 그렇게 깊이 깨닫고 자신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낮출 줄 알고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를 크게 여기지 않는 그 자가 쓰임 받을 만한 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겸손한 인격을 쓰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자기를 좀 뭐 꽤 크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물리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사람은 쓰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어그러뜨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겸손한 자들이 합당한 것입니다. 사람이 직분을 받지 않을 때는 겸손한 것 같은데 직분을 가지면은 교만해지기가 쉬운 것도 들어보는데 그 사람은 직분이 그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직분을 받을 때 두려움으로 나는 이 직분이 합당치 않는데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여전히 저 사람은 직분을 받아도 겸손하게 더 겸손해지는 것 같다, 이래야 정상인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보기 드뭅니다. 저 사람은 전에는 그래도 꽤 겸손한 것 같은데 직분을 가진 다음에는 좀 목이 곧아졌다, 그런 사람들은 볼 수 있어도 말이죠. 자만하고 자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은 사람들 중에 매우 큰 죄악입니다. 그것은 마귀의 죄악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그랬죠. 우리는 교만치 말아야 된다. 성경에 계시된 중요한 생활 교훈의 하나가 겸손입니다. 사람이 겸손하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겸손은 주 예수님을 본받는 중요한 덕목이기도 합니다. 주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성화의 길인데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이 성화인데,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을 배우지 않으면서 주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다 높이지만은 너희는 다르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너희 중에 첫째 으뜸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자신을 낮추어 섬기는 자세로 조용하게 덕을 세운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인물이 되고 교회의 중요한 기둥이 될 것입니다. 넷째로 마지막으로 바벨론 사람들의 멸망의 원인은 헛된 우상을 섬기며 의지하는 거짓된 신비주의, 헛된 우상 숭배의 일이다. 그것이 바로 부도덕의 원인이죠. 불경건은 부도덕의 원인입니다. 하나님 바로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는 것은 부도덕한 일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멀리하는 것이며, 잠언 8장 13절 말씀대로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죄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안 봐도 하나님은 다 보시니까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죄를 짓겠습니까? 예. 죄는 보통 다 은밀하게 짓는 것입니다. 자기가 양심이 있고 사람의 눈이 있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죄를 짓는 노상 강도는 그건 아주 보통 큰 간이 큰 사람이 아니고 예. 보통 악을 범하면 다 부끄러운 줄은 아는 정도가 인간의 기본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계신데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사람이 죄 안 짓고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그 사람은 참 정직하고 도덕성이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떠나게 될 것이다. 잠언 16장 6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우상 숭배는 부도덕의 원인입니다. 현대적 우상인 돈 사랑,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도덕한 데 떨어집니다. 돈과 경건성, 도덕성은 같이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돈을 가치를 여기느냐, 하나님을 가치를 여기느냐, 양자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때 돈을 가감히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때가 오는 것입니다. 육신적 쾌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않았고 육신적 쾌락에 빠져 있고 교만하고 우상 숭배에 헛된 신비주의에 떨어져 있던 바벨론은 마침내 멸망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육신적 쾌락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온유와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헛된 우상, 거짓된 신비주의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다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뜻,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을 통해서 하나님 교훈을 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인생들을 향하여 피조물인 우리들을 향하여 뜻하신 그런 도덕성이 무엇인지 경건과 참된 도덕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긍휼지심을 주시고 육신의 쾌락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만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거짓된 우상 숭배 신비주의에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